오늘 좌우 계신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좀 한번 같이 좀 인사 좀 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빌립보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 빌립보서에 대한 내용들을 좀 우리 삶에 좀 함께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크게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주제를 잡아야 한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주제입니다. 기쁨이라는 주제.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보고 있으면 사실 기뻐할 수 없는 그 이유가 한 가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문제였고 교회에 나오는 그 문제는 다름 아닌 교회 안에 나타난 분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계속 하나 되어야 할 것, 한 마음을 품을 것, 한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맥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사도 바울이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구절로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도 바울이 많은 주제 가운데서도 오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살던 뱀이 하와를 찾아오죠. 뱀은 하와에게 금단의 과일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뱀은 과일을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그의 남편도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망과 그런 교만의 마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무엇보다도 경계해야 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그러면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삶은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경험 의지해서 살아가면 사실 그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성도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자신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교만한 것이죠. 아주 먼 옛날 사단은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사단의 교만은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했고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과 같이 하려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이 사단의 유행이 그 유혹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터를 보면요,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문화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온 요가나 또 그런 어떤 정신들을 보면 어떤 신과 내가 하나가 되는 순간들을 이렇게 좀 강조하면서 내가 곧 신이다라는 어떤 사상들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가운데서 유행한 어떤 뉴에이지와 같은 음악도 들어보면 결국엔 이 세상과 내가 하나고 나를 초월한 어떤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상들이 많습니다. 또 현대 철학도 신은 증명할 수 없으며 존재뿐인 존재하지 않는 허구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면 정말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신이 있다라고 거리에서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저 사람 개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말해서요, 신보다 오히려 개인의 입장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각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러한 세상 풍조는요, 오늘날에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부터 끊임없이 시작되어 온 이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사실 불교나 힌두교,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끝은 어떠한 새로운 단계에 올라가서 나도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생명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풍조에 반대하여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인 이 겸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인생의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 내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좋은 길인가라고 선택할 때요, 만약에 내 상황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해보고 주님이 가실 만한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민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너무나도 건강한 교회였고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요 체계와 질서가 잘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힘써 복음을 전하는 아주 생명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다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물질과 기도로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듬직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지만 서로 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 열심히 있던 사람들, 교회를 열정적으로 섬기는 이 사람들이 왜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잠언 13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원인을 사도 바울은 교만으로 꼽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교만하면요 교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전 문맥으로 가면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죠. 즉 반대로 말하면 어떻지요? 겸손이 없으면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면,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또 반대로 나는 틀린 것이 없다, 나는 교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교만이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닌데, 난 잘하고 있는데, 난 교만하지 않아, 이 설교는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 설교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도 사실 교만한 사람인 거죠.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면 교회는 늘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 말씀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요, 자기 포기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겸손의 또 다른 이름은 자기 포기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목표하는 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인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죠. 자식 앞에서 부모는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지 않아요. 다 포기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권위, 위치, 신성, 모든 영광 다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다른 이름이 자기 포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신분, 자기의 위치,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겸손한 척하고 있어도요,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희생이 없으면 헌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고 고난을 겪지 않고 분한 일 없이 원통한 일 없이 그런 거 겪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사랑은 희생이고 사랑은 고난이며 사랑은 자기 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고난이고 희생이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겸손은 하나의 덕목이 아니라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위치도 포기해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가진 소유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와 관계 맺을 때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억울한 일 당하고 내가 고난을 겪고 내가 분한 일, 내가 원통한 일을 겪어야 그것이 진정한 겸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셔서 말규에 누이셨고 또 사고방식, 가치체계, 태도,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인간에게 맞춰주셨던 것, 주님 다 포기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오늘 이 2장 5절을 읽어보면요, 참 멋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 그래, 이 마음 품고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하고 멋지게 다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을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거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구절입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주님처럼 낮아져야 하고 주님처럼 억울한 위치를 당해야 하며 주님처럼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나 성숙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살아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이 비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를 비워라는 이 단어. 여러분, 이 단어가요, 이 컵에 가득 담긴 이 물을 다 쏟아버리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위치도 버리고 내가 가진 소유도 내가 가진 특권도 직위도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 버리지 않고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이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포기 없이는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 것을 다 주장하면서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의 본질이 뭐죠? 포기하지 않는 채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거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자녀 문제의 갈등도 거기에 있어요. 포기하지 못하는 부모. 내 것, 내 소유, 나의 명예를 다 지키면서 자녀 사랑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포기가 없으면 사랑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언어는 있어요. 그러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언어는 있는데 실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희생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정말 찢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 억울한 누명을 좀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사랑의 실천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줘도요, 사랑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요, 아주 성숙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겸손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반드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분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려고, 내가 이렇게 화나는 일 당하려고 신앙생활 하나라는 그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당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맞습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그 분내는 거 참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맞아요. 겸손은 자기 포기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우리가 참아내야 하고 또 때로는 내가 주장하는 것들 다 내려놔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양측이 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이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서 자기에 있는 것을 비운다면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통치, 다스림, 하나님 되심을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인간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 봉사할 때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봉사할 때가 많아요. 주님, 나 이거 바쁘니까 이거 다 끝내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먼저니까 이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주님 섬기겠습니다. 요즘 시대는 특별히 자기를 희생하면서 봉사하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 삶의 뿌리를 정말 흔들만한 정도로 그런 희생과 헌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헌신과 희생 없는 사랑에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이 말이요, 주님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섬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내어줘야 하고요, 내 물질을 내어줘야 하고, 내 삶의 에너지를 또 그에게 쏟아야지만 그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이 바로 이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주님은 사실 섬김 받아야 마땅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 한 절만 앞으로 가셔서요, 우리 6절 말씀을 좀 봅시다. 여기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이 본체라는 말에 한번 이 동그라미를 쳐주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내적인 성질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내적인 성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인 중에 한 사람인 빌립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 정말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이 빌립에게 예수님 말하죠. 빌립아,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있는데 내가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누구든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만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도 하나님이셨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도 보니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특별히 한인들이 많이 사는 그 집에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일까요? 이 이단이라는 말이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데 끝이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러죠. 여호와의 증인 말하는 거 보면요, 우리랑 비슷한 게 많아요. 그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우리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믿는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7절로 한 번만 다시 비춰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이 나오죠. 다시 한번 6절로 가주시겠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과 뭘 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요 구절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보다 조금 떨어진 존재,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신이 있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낮은 존재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통 기독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벗어나기 시작하자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조그만 금이 간 거, 그게 어떻게 이단까지 가나 하지만요,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의 십자가 사역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 교리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만 그의 십자가 사역이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서 5절부터 시작되는 11절 말씀은 겸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동시에 기독론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셨다라고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바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포항에 가면 이 한동대라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갈대상자라는 이 책의 주인공에 해당되시는 이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정말 수일 동안 이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구치소에 이분이 들어갈 뭐 그런 어떤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어떤 좀 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오해가 있고 좀 제도적인 좀 잘못들이 있어서 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첫날 32명의 죄수들이 비좁게 좁아 있는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지만 이 재소자들도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좀 약간 재소자 선배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 방 안에도 나름대로 규칙과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간 사람은 무릎을 꿇고 이 차가운 시멘 바닥에 머리를 탁 박고 인사를 해야 돼요. 오늘 내가 처음 왔으니까 잘 부탁한다고. 여러분, 나이도 50대 중반이 넘는 그 총장님이, 그 머리가 다 하얀 그분이, 그런데 올 사람도 아닌데 그 32명이나 되는 자기보다도 정말 나이가 어린, 또 때로는 참 이 자기 아들뻘 되는 그 수많은 이 구치소의 이 재소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이 머리를 땅에 박는데 마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제가 뭐 얼마나 잘못했다고 제가 여기 이렇게 구치소까지 와야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 32명이나 되니까요, 그날 밤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자니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칼잠을 막 자고 있는데 막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이 그리스도 청년들을 교육시키려고 이렇게 대학을 세웠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결과가 이겁니까 하고 막 이 억울한 마음들이 막 이 밤에 찾아오는 거죠. 막 추워서 잠도 안 오고. 그런데 그때 이 김영길 총장의 마음에 이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이 마음 가운데 계속 묵상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 구치소에서 이 김용길 청장의 마음 가운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7절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그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수갑이 채워지고요,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이 경주 교도소에서 대구 교도소로 죄인처럼 막 이송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 나사에서 명예 박사로서 나라에서 정말 손꼽을 정도로 인정받고 있던 그 인텔리가 지금 억울한 누명 쓰고 교도소에서 교도소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이 빌립보서 2장 5절 7절이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독방에 갇혀 있어서 자기를 사람들이 막 정죄하고 있는데도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훗날 그분이 나와서 이 날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셔서 그런 고생을 하셨는데 제 지나간 과거의 삶을 보니 정말 저는 예수님을 위해 고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참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그 김영길 총장이 회고한 회고록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한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결국 자기 포기입니다. 사랑은 희생 없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헌신 없이 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할 때가 있어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화나고 그 분을 내야 하는 상황을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봐야 할 때가 있고요, 내가 오히려 옳은 것이 맞는 것을 알매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겸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래 말했던 이유는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바로 이 9절부터 11절에 위대한 반전이라 불려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억울합니까? 막 때로는 막 주님한테 따지고 싶어요. 하나님,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참아야 해요? 하나님, 왜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수모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누명, 억울한 누명 쓰고 살아야 합니까?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왜 고통은 내가 당합니까? 실수는 저 사람이 했는데 왜 내가 오려 밤에 잠 못 자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막 이런 억울한 마음들이 막 들고 우리 안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겸손한 삶을 본을 보이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자신의 특권과 권리와 소유를 다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둘째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셋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어요. 억울하게, 또 분하게, 또 고민하게, 갈등하는 까닭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급과 보상이 이 적은 땅에서는 그렇게 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천국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요, 잠깐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좀 이 분낼 일 당하는 거, 이것이 대수롭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면류관, 그 상급에 대한 환희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뭐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날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정말 갈기갈기 찢어놓은 그 사람을 만나도요, 이 하나님 주시는 상급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생각하면요, 보통 태처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용서에는 한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가끔 하나님 얼마나 순종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순종해야 합니까? 주님, 나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나 이만큼 참았으면 주님 되지 않아요? 나 이 정도 억울했으면 주님 저 참을 만큼 참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하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순종은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용서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순종에도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인간이 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을 때 말은 참 멋진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말대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반드시 억울한 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일렁이는 파도처럼 막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영혼을 어렵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막 이 분을 내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줬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자기 포기입니다. 희생과 헌신과 반드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진정한 겸손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 언제까지 순종할까요? 하나님 어디까지 복종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진정한 겸손의 길을 우리 역시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의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서도 동일하게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